오늘 복된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배우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그 주요한 그 훈련, 그 엑서사이즈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훈련이 잘 돼 있을수록 이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풍성해진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친히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주의 기도가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배움을 받은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계속 간구해 나아가는 것, 그 훈련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설교를 듣는 것은 또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대신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을 자기 스스로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남이 기도해 주는 게 분명히 유효하고 필요한 것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본문 말씀 속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간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잘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서 첫째로란 말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most of all, 모든 것 중에 가장 긴요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통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네 가지가 나오죠.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요 네 가지는 단어가 다 달라요. 그리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잘 주의 말씀을 살펴서 보십시오. 간구라는 것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구하는 것이 욕심쟁이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하나 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20세기 최고의 학자 가운데서 이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입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분은 신정통주의라 그래서 칼빈의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조금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과 칼빈은 둘이 조금 달라요. 이 바르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감사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반면에 이 칼빈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한 조항 한 조항 다 아래서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여기 간구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모든 것을 일일이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구해서 얻는 사람의 감사의 크기와 그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그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원문적으로 이 단어를 살펴보면 구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애달른 마음으로 애절하게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간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지만 꼭 주시기 원하는 그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그 과부의 심정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간구가 필요해요. 두 번째 기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특별히 경건의 훈련의 습관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또 때로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밥 먹을 때 자기 전에 일어나서 이렇게 정규적으로 그 습관을 만들어 놓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것, 또 잘 때 일어날 때 그 기도하는 일들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 번째로 나오는 이 단어가 도고라는 말입니다. 이게 한자인데 기도할 때 도자에다가 고백한다고 할 때의 고자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별로 그 한자만 좀 다르지 비슷한 말 같아요. 근데 요 도고라는 말은 특별히 원문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왕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의 보좌 앞에. 그리고 이 뜻은 왕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특별히 자기 문제 때문에 나아가는 거기보다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같이 동행해서 나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한테 나아갈 때 아무나 못 나갔잖아요. 권한이 있는 사람, 또 왕이 받아줄 만한 사람만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갈 수 없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주는 것, 그게 바로 도고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에서 쉽게 쓰는 말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라는 말이죠. 남을 위한 기도. 저는 이 도고라는 말이 너무 생소한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냥 남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은 많이 사용은 하지만 실제 중보자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냐 이런 비판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좀 지향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남을 위해서 특별히 내 온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게 바로 도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해요. 또 너무 고난 가운데 있으면 기도 안 나오고 아버지 아버지 하고 울기도 하고 믿음이 약하면 뒤로 넘어져서 나 교회 안 나가 나 기도 안 해 이런 사람들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든든히 세워주기 위해서 같이 가주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칼빈은 아주 솔직한 진술을 합니다. 도대체 간구와 기도와 도고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쓰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얼마든지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되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나오는 이 감사는 뜻이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 제가 포커스를 해서 주의 말씀 선포하기 원하는 것은 이 감사로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 네 번째 감사라는 이 기도,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카리티스라는 말로 쓰는데 이게 성찬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 영어에서 보통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로드 서퍼라고 얘기하든지 더 많이 쓰는 건 커뮤니언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간혹 이 예식, 리털지라고 얘기하죠. 예식이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에서는 유카리스트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카리스트, 이 말이 풀어서 얘기하면 커뮤니온이에요. 커뮤니온이 뭡니까? 유니온, 유니온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컴이라는 것은 together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커뮤니온이라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성찬하면서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기도에 적용해 보면 어떠한 응답이 오던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도할 때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아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감사로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사를 통한 기도입니다. 신자는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이 감사로 기도해야 됩니다.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이었던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변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자꾸 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때로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연히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참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건 내가 바뀌기 위해서 한다 하는 건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긴 게 있으면 점점 떨어집니다. 내가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게 또 하십니다. 우리가 이 경험들을 하는 게 기도 체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 감사로 기도하는 것을 이 밤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그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기도 드릴 때에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외 없이 모든 일을 위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나를 슬프게 만드는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또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바울 사도가 2절 처음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 당시에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정자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사탄은요 항상 발꿈치를 물어뜯기보다는 머리를 공격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해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에가 흔들리면 밑에는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정치를 맡아서 하는 그 전적인 그러한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병들게 되면 온 나라와 국민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영적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괴계에 맞서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기도 열심히 하니까 아유 뭐 그렇게까지 뭐 기도를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역자들을 더 많이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듭니다. 저는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늘 그 위기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적으로 흔들릴 그 이렇게 돌리고 침삼킬 동안이 없었어요. 제가 약간 흔들리면 벌써 집에 문제가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 참 많이 경험했어요. 아, 내가 흔들릴 그러한 여유가 없구나. 흔들리면 다 죽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목회를 하니까 똑같아요. 제가 흔들리고 뭔가 고민하고 그러는 순간에 사탄은 교회를 흔들고 잡아먹을 듯이 그런 일들이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교인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교인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그 하늘의 신령한 그 능력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진리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과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게 지도자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흔들리면 영분별을 못하면 모든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또 어둠으로 인도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진리 분별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날에 있어서 얼마나 이러한 혼탁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면요, 분별을 못하게 돼 있어요. 분별을 못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결국 다 병들고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목적을 2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흔들리면 결국은 평안한 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가정에서도 이 가장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이 흔들리게 되면 집안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기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장이든 또 교회의 지도자든 위정자든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에 거기에 평안함의 열매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1장의 마지막 절과 연결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치 말게 하려 함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누구냐? 이 초대 교회에 있어서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영적 분별이 없어서요, 이단에 빠지고 이단의 가르침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렁텅으로 몰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이 표현은 아주 완곡한 표현이에요. 출교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정죄를 하고 출교를 해서 다시는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교회의 순결성,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단호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말씀 가운데 지도자들이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다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 분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켄터키에 가면 임마누엘 베티스 철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담임하는 란 에드먼드슨이라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잘 이렇게 그 기고를 잘 하십니다. 그래. 올 1월 달에 그 글을 하나 기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일곱 가지 사탄의 교회 파괴 전략이라는 그러한 짧은 글이었어요. 일곱 가지를 통해서 교회를 파괴한다. 첫 번째 보면 교회 갈등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요. 그 중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종종 거짓 교리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소위 반쪽짜리 진리, 예, half truth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반쪽짜리 진리라 불리는 것을 교회에 주입하려고 한다.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하면 금방 알지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안 해요.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꼭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분별을 못하면 그게 넘어져요. 그러면 교회가 파괴되지요. 교회가 파괴되면 그걸로 끝나나요? 각 개인의 영혼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반쪽짜리 진리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계할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영적 분별력은 정규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분별력 생기는 것 아닙니다. 언제 분별력이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정규 교육 거의 못 받으셨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저 중학교 중퇴예요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보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더 잘 가지신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그분에게 부여주셨는데 그분은 단순해요. 아, 저 이렇게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쉽게 막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에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체면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주워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것도 신경 안 써요. 아,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안 기뻐하시네요. 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단순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단순한 그 믿음 가운데서 딱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 가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거짓 그 교리를 가지고 또 반쪽짜리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하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감사, 모든 사람, 진리. 요 세 가지 기억하고 감사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아하,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진리. 진리 가운데 거해서 영적인 분별이 확실히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결단이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